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약간 길지만 3장 3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던지시는 그 돌직구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던지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돌직구는 솔직하지 못하고 예의만 차리느라 급급한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천박한 은혜의 돌직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성전과 회당 속에 갇혀 있느라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형식에 얽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들도 우리들 나름의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갇혀 있다라는 것은 되게 제한적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어디에 갇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교인들의 직장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큐비클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험실, 연구실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부엌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주방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무실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습실 안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습을 하느냐와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제가 연습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랄 것도 없지만은 대신 임시로 쓰고 있는 아들의 방에 갇혀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엔가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작은 공간 안에서 소위 아둥바둥하면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물론 갇혔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내리고 있는 커피바 뒤에 갇혀서 하루에 8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 안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열몇 시간씩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비참하고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은 어떤 공간 안에 갇혀서 한숨과 부끄러움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켓에 가면 어떤 분은 마켓의 계산대 뒤에서 캐셔 뒤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샌프란 다운타운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처마 밑에서, 혹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좁은 공간 안에서 갇혀서 거기가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성전과 회당에 갇혀 있었지만 우리는 또 어디엔가 갇혀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갇혀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한되고 갇혀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좁은 시야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이죠. 실제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할 만한 지식은 혹은 통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너무나 보고 너무나 알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가치관을 넓힌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해야 30년, 40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최대치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많이 가본 것처럼 빅베이슨 레드우드 파크에 가면은 수천 년 된, 3천 년 이상 된 그 나무의 나이테가 있죠. 그 나이테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큰 나이테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제한성, 한계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 가치관, 지식, 경험들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갇혀 있는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 혹은 영생에 관한 소고입니다. 소고 그러면은 그 쉬운 한국말로 풀었을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작은 생각이란 뜻이죠. 구원 혹은 영생에 관한 작은 생각. 여러분, 구원 혹은 영생에 관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원과 영생에 관한 작은 생각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바로 이 제한성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제한성 속에 갇혀 있습니다. 3절의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4절에 곧이어서 나오는 니고데모의 질문은 갇혀 있는 인간의 제한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갇혀있고 그리고 제한된 한계 속에서 나온 니고데모의 질문 혹은 니고데모의 말은 어찌 보면 전혀 이상스럽지도 않고, 혹여 우리가 니고데모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그런 질문을 비꼬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습니다. 6절 같은 경우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제한된 질문을, 한계성 속에 갇힌 질문을 받아주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죠. 6절에 보니까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다시 말해서 갇혀있고 제한된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바로 니고데모의 말이라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으면은 그 정도의 말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갇혀있음, 이 제한됨,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결국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 제한성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의 그것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이 제한성과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한성 속에 갇혀있다, 한계 속에 갇혀있다, 아니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나밖에 모른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곤 합니다. 어떤 때는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질투나 미움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한계, 인간이 제한성을 가졌다는 것은 꼭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제한된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늙으면 병든 육체를 갖게 되는 것, 우리는 썩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30대는 40대가 부럽다고 했는데 40대는 30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네, 결국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병든, 우리가 늙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 속에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제한되어 있다, 인간이 한계성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이죠. 누구나 인간의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설교에 쓰진 않았지만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위트 있다고, 아주 시니컬하게 위트 있다고 항상 기억하는 것은 영화감독 우디 알렌의 말입니다. 우디 알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정말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 한계의 이슈이고 그것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에서 모든 인류는 갇혀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혹은 제한성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투와 이기심, 미움, 오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갇혀있지 않은, 한계성 속에 있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그러한 영원한 존재를 만들자라고 하신 뜻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죄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를 향하여 안으로 굽어져 있다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의 말보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죄로 인하여 갇혀있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한 것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안으로 굽어져 있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상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제한성과 한계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이 그것을 고민하죠.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제한성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 갇혀있음에서, 그 제한성에서 어떻게 놓임을 받느냐, 어떻게 풀려질 수 있느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과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한 가지 사실, 아니 잊어버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저 위에 계시면서 다른 차원에 계시면서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에 같이 계시지 않았다. 창조 시에 우리와 동일한 이 영역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영생 혹은 구원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영생 구원에 관한 작은 생각이고 요한복음 전체는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새 창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오늘 설교 제목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은 갇힘에서 제한되면서 놓이고 해방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받고 놓이고 해방되었다. 갇힘에서 풀려났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위에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것처럼 새 창조 다시 말해서 구원과 영생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제한된 존재 이 땅에 갇혀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풀려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영생과 같은 말, 동의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갇혀서 제한성 속에 살다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어로 born again 한다 그러죠.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again 다시 혹은 거듭을 의미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시 혹은 거듭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위에서 영생이 주어진다. 위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남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짧은 설교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새 생명, 새 창조, 새로운 영원한 삶이 주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갇힘에서 풀어지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민수기의 스토리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우리를 왜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독사를 풀어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들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 높이 매달아 올리고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시는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갇힘에서 풀려난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제한성 속에서 풀려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14절 15절 이전에 1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다시 말해서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 내려오신 인자가 다시 구리뱀처럼 매달려서 그것을 쳐다봐야만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바로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새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에 관한 작은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성 속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풀려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삶은 영생의 삶은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믿어서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누리다가 천국 가는 삶으로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삶을 아주 굉장히 오해한 것이고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한성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죠. 우리 모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저는 레이커스 그 LA 레이커스 게임을 볼 때마다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잭 니콜슨이죠. 영화 배우 잭 니콜슨이 항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레이커스 홈 게임에 그 코트 사이드에 거기에 앉아 있죠. 거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데 몇 사람이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아주 신비로운 인물들이 앉아 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 항상 잭 니콜슨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습니다. 저 코트 사이드 자리는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은 싱글 게임에 2,500불입니다. 플레이오프가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가면은 그 가격이 뛰죠.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인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그 자리는 6,000불로 뜁니다. 그리고 굉장히 플레이오프나 챔피언전이 아주 핫해졌다. 예, 그러면 최고 가격이 싱글 게임에 20,000불까지 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시즌 티켓으로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싱글 게임에 내가 돈이 있다고 가서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시즌 티켓에 레이커스 게임의 홈 경기에 스테이플 센터에 시즌 티켓 자리는 얼마일까? 11만 6천 불입니다. 한 시즌의 티켓은 11만 6천 불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잭 니콜슨을 비롯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권리금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 권리를 양도하기 전에는 심지어 LA 레이커스의 구단주도 그 자리를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단주도 저 위에 소위 로얄 박스에 가서 앉지만 사실은 콜트 사이드가 더 좋은 자리죠. 그 정도로 대단한 자리입니다. 생각난 김에 오늘 오후에 있는 슈퍼볼의 가격은 얼마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거의 뭐 공식적인 사이트는 아니지만은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게임 사이트에서 오늘 슈퍼볼 자리는 2,100불부터 시작하고 있더군요. 2,100불부터 아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저 탑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 2,000불부터 시작합니다. 언젠가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인 그 사라장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사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의 예술의 전당 음악회 S석은 40만원에서 50만원이다. 런던의 공연장보다 비싸서 연주를 하는 내 자신도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가격에 너무 놀랄 때가 있다. 그러나 레이컬스나 슈퍼볼 게임 가격에 비하면 40만원, 50만원은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자리 때문에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레이컬스 게임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도 자리 때문에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똑같이 9불 50전을 내고 들어갔는데 극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는 경우. 그렇죠. 다 똑같이 저 사람도 9불 50 냈고 나도 9불 50 내고 들어갔는데 극장에 자리가 없어서 극장의 맨 앞자리에서 화면도 안 보이고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왔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많은 경우 세상의 논리는 자리 싸움이죠. 자리 싸움. 누가 어떤 자리에 먼저 올라가느냐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컬스 게임이나 슈퍼볼 게임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자리 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영화관의 앞자리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냥 애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갇혀있는 제한성 속에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들과는 틀리다는 거죠. 차원이 틀립니다. 그 자리에는 싸움도 없고 그 자리에는 가격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물론 공짜이고 그런데 그 자리는 몇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와서 앉을 수 있을 만큼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구리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거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구리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들 제한성 속에서 놓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바로 은혜의 자리를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두 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자리죠. 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은혜의 자리는 물의 자리인데 물의 자리는 곧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갇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물의 자리입니다. 나는 평생 자리 싸움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리 싸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물의 자리입니다. 되돌아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는 회개라고 하죠.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물을 회개로 표현하고 또 회개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이 갇혀있음, 이 자리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물의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는 성령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자리는 바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리죠. 내어 맡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람에다가 내 몸을 맡긴다. 그렇죠?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 내 맡겨야만, 저는 뭐 행글라이딩 그런 거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바람에 맡겨야만 바람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거센 바람의 저항에서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 맡겨야 합니다. 5절에 나오는 성령과 8절에 나오는 바람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람의 이미지를 사용했죠. 히브리어의 루아우나, 헬라어의 푸뉴마는 성령의 이름인데 그 성령은 바로 바람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바람은 위로부터 불어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위로부터 불어오는 거죠. 아까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옴을,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람이 불어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를 어떻게 제한성 속에서 풀어주시는지를 묻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해서 그 바람에 내 자신을 내맡기는 자리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바람에게 내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내맡기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위대한 선생으로, 어쩌면은 산헤드린의 회원,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자리가 너무 튼튼한 사람은 바람에 저항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가 너무 안정적이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제한적이고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바람에 저항합니다.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생각의 자리, 사고와 가치관의 자리가 너무 굳건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또 바람에 저항합니다. 그게 9절의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바람이 불어오는지를 굳이 납득하고 자신의 가치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너무 갇혀 있구나. 너는 너무 네 자리에 매여 있구나. 너무 제한적이구나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다고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에 내 몸을 맡기면 어떨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내 사고나 내 가치관이 옳다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세상이 모두 이해되어져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 세상이 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몸을 맡기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나를 되돌아보는 물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에 내맡기는 바람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과 영생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18절이 바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도록 해주는 구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심판을 받는다 혹은 심판자라는 말은 사람의 운명 혹은 인생과 관련해서 조금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운명과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련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돌려서 다른 의미의 심판 혹은 심판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판자 혹은 재판관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함이죠. 단순한 공정함이 아니라 꾸준한 공정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그때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공정했다, 어떤 때는 불공정한 그러한 심판자가 아니라 늘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 그러한 재판관, 심판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자, 재판관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심판자가 갖고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의 심판은 언제나 변함없이 공정해야 하고 온갖 트릭이 난무하는 그 축구장 위에서 정말 무엇이 반칙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월드컵 경기의 심판으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법정의 심판관은 파킹 티켓, 스피드 티켓에서부터 사기나 살인 혐의에 이르기까지 그 심판 과정에서 공정해야 하고 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심판자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는 축구 경기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그런 자격 없는 심판자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분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심판 내리실 때 우리는 두렵다라고 하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신 심판자인가? 아니면 불공정한 심판자인가?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심판자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내리시기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 분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심판 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 능력이 충분하죠. 그러나 그 공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심판 내리시는데 불공정하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갇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제한성과 한계 속에 갇혀서 살겠다고 선언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서 굳이 꺼내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심판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너희는 거기서 나올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쇼킹한 것은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심판자가 되셔서 아주 기준 없는 심판자가 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17절도 마찬가지죠. 불공정한 심판자가 되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혹한 심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오히려 19절은 심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린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심판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심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갇히기로, 그 제한성 속에 갇히기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는 불공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심판자. 그 심판자는 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누명을 벗겨주실까 고민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켄 가이어는 영혼의 추적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벌거벗기지 않는다. 사랑은 덮어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갇혀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말이 우리를 제한 속에서 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물과 성령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공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